네, 오늘 주일 예배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1절로 20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그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의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에 이를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런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으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의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시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말씀을 듣습니다. 얼마나 교회를 보는 마음이 안타깝고 또 때로는 분노하는지 교회를 향한 그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교회를 그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죠. 분파의 문제를 다루었고 이미 음행의 문제를 한번 다룬 바 있는데 오늘은 재판 문제에 관해서 바울이 성경적인 태도, 그리스도인들의 태도, 교회 안에서 일어난 분쟁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데 대한 바울의 권면입니다. 1절이에요.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어떻게 너희들이 교회 안에서 갈등과 분쟁, 다툼을 벌였는데 그걸 구태의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느냐? 여기 구태여라고 번역을 했지만 사실은 본래 뜻은 어떻게 감히 그럴 수가 있느냐? 훨씬 더 강한 뜻이에요. 어떻게 교인들끼리 다툼, 분쟁을 일으켜서 그걸 세상 밖으로 가지고 나가느냐? 어떻게 감히 그럴 생각을 하느냐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불의한 자들 성도란 도덕적 개념의 구분이 아닙니다. 이건 종교적 개념의 구분이에요. 그래서 불의한 자들이란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을 가리키는 통칭이죠. 성도란 주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의 다스림을 받겠다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기준이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성도는 불신자들 앞에서 어떤 분쟁의 조정을 부탁한다거나 하는 것은 도대체 어불성설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2절 3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세상이 교회를 판단하는 것이 마땅하냐 아니면 교회가 세상을 판단하는 것이 마땅하냐 어느 쪽이 맞느냐 거기서부터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른들끼리 싸우면은 애를 찾아갑니까? 더 성숙한 어른을 찾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병이 나면은 건강한 의사를 찾아가지 다른 병자를 찾아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이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이 없는 의로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앞에 가서 판단을 구한다는 것 자체가 그게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분노한 건 그런 문제입니다. 이해할 수 있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앞에 5장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하고는 또 무슨 상관입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그 5장 12절 13절 한번 들었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려면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그래서 지금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 내가 판단할 일이 없다. 근데 왜 그 사람들을 불의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제 일괄적으로 이렇게 또 본인은 왜 판단하고 있는 겁니까? 그럼 이게 무슨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바울은 지금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성경을 뭐 더 읽으시겠지만은 이 판단하다는 말이 나올 때 굉장히 조심해서 이 말을 문맥상 살펴봐야 돼요. 이 판단하다라고 번역되는 것은 헬라어로 크리노라고 하는 단어인데 좀 유심히 살펴야 할 의미가 있어서 한번 좀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뜻이 많아요. 근데 크게 세 가지 뜻으로 우리가 성경에 쓰게 됩니다. 첫째는 우리가 흔히 쓰는 판단하다예요. 두 번째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게 비판하다라는 뜻입니다. 비판하다. 그리고 또한 비난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어감이 다르죠. 비판과 비난도 다릅니다. 그러나 세 번째 또 큰 뜻은 심판하다는 거예요. 그때는 영어 성경은 되게 전부 다 judge로 번역을 해요. 심판하다는 기본으로 정죄하다는 것과 같은 뜻이지만은 그러나 그것도 뉘앙스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판단하다는 단어가 나오면 이게 심판하다는 뜻으로 쓰인 건지 심판이나 정죄로 쓴 것인지 아니면 비판이나 비난이나 비평으로 쓴 것인지 아니면 그냥 순전한 하나의 판단 내 속한 것인지 이걸 조금 이게 구분하지 않으면 우리가 잘못 오해하고 오역한 것 때문에 우리 신앙 전체가 기준을 잃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컨대 마태복음 7장 1절이죠. 마태복음 7장 1절은 뭐라 합니까? 너희가 비판하지 말라. 내가 비판한 것으로 비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건 비판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사실은 그 정확한 뜻은 심판의 번역을 해야 그 뜻이 명맥이 분명해져요. 우리는 하루도 판단하지 않고서 살 수 없잖아요. 그리고 때로 비판도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온당하지 못한 일을 놓고 어떻게 비판을 합니까? 비판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세례 요한이 헤롯 왕이 그렇게 그런 결혼해서는 안 된다라고 비판하다가 감옥에 갑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선지자들이 구약시대 때 많은 비판을 했었고 뭐 사무엘이 사울을 비판하듯 그렇게 비판은 있을 수 있지만 단순히 우리가 단순히 비난하는 것과는 또 다른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마태복음 7장 1절 경우는 너희들은 심판할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옳고 그름을 심판하거나 내가 유죄다 무죄다 그런 심판할 권한은 우리에게 없다는 건 하나님의 몫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일을 판단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고유한 인식의 기능이고 그건 인간에게 중요한 필수 불가결의 요소죠. 그래서 교회에서 판단하지 마라. 왜 교회에서 판단 안 해야 돼요? 판단해야 마땅한 일이 있고 비판해도 할 수밖에 없는 일들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게 이 교회는 옳다, 이 교회는 틀렸다, 저 교회는 유죄다, 저 교회는 무죄다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5장 12절 13절도 정확하게 번역을 한다면은 밖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뭐 비난할 일이 없다. 그 사람들 원래 부도덕하고 원래 음행하는 사람들이니까 내가 뭐 그 사람들 비난해서 뭐하냐.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우리가 당연히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리고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결국에는 정죄하실 것이다. 그러니 이 악한 사람은, 교회 안에 있는 악한 사람은 너희들이 내쫓아라,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런데 모든 단어가 이렇게 한 단어로 쓰여져 있으면 우리가 자칫 잘못 해석하면 그냥 사실 목사들이 번역한 거는 아무 판단도 하지 마시오. 그냥 이렇게 번역하면 제일 편하죠. 당신들은 그냥 뭐 얘기하는 대로 따라오기만 하라. 교회 와서 무슨 판단할 생각하지 말아라. 그렇게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건 그건 온당치 않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바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너희들은 세상을 판단하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나중에는 천사들까지도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질 것이다. 그런 존재가, 하늘에 속한 존재가 어떻게 땅에 속한 자들에게 판단을 구한단 말이냐, 어떻게 그들 앞에서 옳고 그름을 분간해달라고 말한다는 것이냐, 그런 얘기란 말이죠. 마태복음 19장 28절입니다 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마지막에 심판의 권한이 주어질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 예. 사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그런 근거로 해서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어떤 권한과 지위가 주어질 것인가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위치, 그런 지위를 부여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회란 세상과 확연히 구별되는 존재다. 그런 교회가 교회다움을 지킨다면 세상 앞에 무슨 문제를 그렇게 들고 나가지 말라는 거죠. 자, 4절, 5절, 6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의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예. 너희가 세상에 무슨 사사로운 일이 있을 때도 교회에서 가벼운 뭐 이 경의 여김을 받는 자들, 별로 교회에서 뭐 중요한 이렇게 역할이 없고 또 교회에서 인정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재판관으로 내세우는 일은 없지 않느냐. 근데 이게 지금 번역이 좀 뜻이 이게 모호해가지고 이렇게 번역을 해서 여러분들이 얼른 안 들어올 텐데, 표준 새번역 경우는 이렇게 번역을 해서 그럼 좀 더 쉽게 번역이 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일상의 문제에서 생기는 소송이 있을 경우에 여러분은 교회에서 멸시하는 바깥 사람을 재판관으로 세우겠습니까? 조금 말이 좀 듣기 쉽습니까? 이 표준 세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잘못 번역을 하면은 교회에서 뭐 아무리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이방인 재판관 세우는 것보다는 낫지 않느냐 이렇게 번역한 데도 있어요. 그런 뜻이 아니고 여기서는 일상의 문제 소송을 할 때도 우리가 교회에서 멸시하는, 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교회에서 가볍게 여기는 그런 바깥 사람들, 이방인들, 교회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을 불려 들어와서 판단을 해달라고 그러진 않지 않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 교회 안에서 어떤 있는 문제도 밖에 사람을 불러들여서 판단을 구하지 않듯이 우리 안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밖으로 나가서 세상에 이런 일들을 판단해 달라고 구하는 것은 이건 도대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흥분하는 까닭 내지는 분노하는 데는 그 당시 상황에 대한 어떤 배경도 참고가 됐으면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재판은 아고라라는 걸 여러분 안다, 광장 아닙니까? 아고라. 아고라에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재판이. 아고라의 재판석이 좀 높은 곳에 있고 사람들은 그 아고라에서 오며가며 더 재판 과정을 볼 수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럼 헬라 세계에서 아고라란 이방인들이 다 모이는 곳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구경하는 곳이란 말이죠. 그런데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든 어떤 그 문제를 가지고 소송을 했다, 고발을 했다, 그러면은 교회 안에서 어떤 이해득실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교회 밖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한테 모두 다 보라고 이런 것들을 분쟁에 이게 시비거리로 삼는 것은 얼마나 교회를 우스꽝스럽게 만드는 일이냐, 그런 얘기예요. 그건 마치 부부간에 은밀히 다퉜던 문제를 가지고 온 세상에 나와서 떠드는 거랑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부부간에 무슨 일이 있었건 그건 부부간에 무슨 그런 형사적인 사건이 아니라면 부부간에 얘기해야 될 일이고, 가족간에 무슨 다툼이 있었다면 그건 가족간에 해결이 돼야 될 일이지, 그걸 어떻게 세상 법정으로 끌고 나갈 수 있겠느냐.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게 그게 과연 바람직한 일이냐, 그런 얘기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지금 이걸 의도적으로 내가 너희들 부끄럽게 하려고 말하는 것이다. 너희들 잘났다면 너희들 지적으로도 뭐 우수하고 모든 면에서 너희들 탁월하다고 주장하고 마치 이미 다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왕노릇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하는, 그래서 우쭐대고 거들먹대더니 이런 문제가 하나 나니까 이런 문제 하나 해결할 사람이 너희 안에 없다는 말이냐? 네. 형제 간에 이를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교회 안에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온 세상 밖에 들고 나간다는 게 그게 어떻게 교회라고 할 수 있겠냐? 이렇게 바울이 지금 사실 격앙된 어조로 얘기를 하는 것이죠. 바울의 이 심정을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 다 같이 느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당시 시대적 상황을 보면, 여러분 소송이란 걸 먼저 거는 사람들은 하다못해 변호사 비용이나 있어야 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로마 시대나 헬라 시대 때 재판을 거는 쪽은 항상 힘 있는 자들이 소송을 걸었어요. 힘 없는 자들은 아예 그냥 그 법정에 갈 생각조차 하지 않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재판을 가지고 간다, 소송을 벌인다, 그건 항상 자신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뭐 지금이야 그렇지 않습니다. 뭐 인권 변호사도 있고 무료 변호사도 있으니까 얼마든지 부당한 일을 바로잡을 기회가 있긴 하지만, 과거 그때는 말이죠, 항상 보면은 그렇게 재판이 구분 재판에 관한 것, 부당한 재판에 관한 것, 재판 결과에 대한 불신, 그게 여러분 잠언서나 무슨 뭐 이게 구약에 보면은 곳곳에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예. 그게 현실이었고, 그래서 재판으로 끌고 나가는 건 교회 안에서 일이라고 하더라도 어쩌면 돈 있는 사람이 돈 없는 사람을 데리고 나가서 지금 돈을 좀 받겠다고 하든지 그런 종류의 소송이었을 거로 추정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비싼 무슨 소송 비용을 감당하면서까지 기어이 이걸 재판에 끌고 나가겠다고 하는 그 사람의 저의나 그 사람의 입장은, 항상 피고소인이 되는 사람은 약자고 힘이 없는 사람이고 재판해봐야 질 게 뻔한 사람이고 항상 부당하게 이렇게 손해를 보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한번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런 것들을 가지고 뭐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가서 그런 일을 하겠냐는 것이죠. 그런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예. 교회 안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저 형제가 건반을 치다가 건반을 두들겨 부셨으면은 왜 뭐 화가 나냐? 뭐가 그렇게 섭섭해? 뭐 이렇게 달래야지. 너는 맨날 며칠까지 법적으로 나와. 너 그거 물어야 되고, 이 예배 피해가 너무 컸어. 정신적 피해가 커. 내가 심리적으로 한 몇 달간 설교를 못할 것 같아. 뭐 이렇게 나가면 여러분 이거 문제가 복잡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꼭 있단 말이에요. 야, 제가 옛날에 접촉 사고가 났는데 사고도 아니에요. 다을락 말락 해서 다을락 말락. 아무 흔적이 없는데 내리더니 자기 아내가 임신 중이래. 너무 놀랬대. 그러니까 애가 태어나서 몇 년까지 지켜봐야 된대. 결국 현금 몇십만 뜯어간 거예요. 뜯기고 말지 어떡하겠어요. 그 뭐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돈 준다고 뭐 계좌 물어본다고 그 전화를 했더니 그 집에 어머니가 봤더니 우리 아들이 또 그랬습니까? 걔 상습적으로 그러고 다니는데. 아,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뭐 아 감탄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세상은 그런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불의한 세상에서 그런 일을 겪더라도 여러분 재판으로 가봐야 그게 뭐 이렇게 덕이 되겠어요. 그리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지금 왜 하지 말라는 겁니까? 지금 7절 8절은 더욱더 심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시작.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왜 하지 말라는 겁니까? 예. 도대체 피차 고발하게 되면은 이미 너희 가운데 뚜렷한 허물이 있다는데 이것도 허물로 번역하면 안 돼요. 예. 뚜렷한 이게 원래 패배하다는 거예요. 뭐 싸워서 패배하다는 겁니다. 손실을 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소송이라는 건 그 자체가 이미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간의 다툼이라면 그거는 이미 소송을 벌이는 순간 패배하고 들어가는 거다. 이미 손해를 보고 들어가는 거란 뜻이에요.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교회 안에 다툼을 밖으로 가지고 가는 순간 그건 이미 패한 거다. 그건 이미 둘 다 치고 들어가는 거다. 왜 그런 얘기를 하죠? 여러분 교회 본질은 사랑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면 너희가 교회인 줄 알리라. 교회 본질이 사랑하는 것 말고 없는데 이미 분쟁을 밖으로 갖고 지금 나왔다는 건 사랑을 잃었다는 뜻이에요. 교회가 사랑을 잃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지고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리고 교회 그런 분쟁에 가라지를 뿌린 게 누구예요? 사단이겠죠. 교회 돌아다니면서 누가 뭐 잠잠히 있는 교회를 왜 흔들겠습니까? 누가 그런 일 하겠어요? 왜 가라지를 뿌립니까? 왜 예수를 팔아라? 왜 분노해라? 왜 자꾸 이렇게 문제를 삼아라? 그런 거 가만 넘어가면 안 된다. 이런 걸 누가 뿌리냐는 말이에요. 사탄의 미혹에 넘어갔다는 겁니다. 예. 어떤 건 우리가 뭐 좀 부당한 일을 보더라도 그냥 넘어가잖아요. 예. 그게 옳아서 넘어가는 것도 아니고 예. 좀 서운하긴 하지만은 그냥 형제로서 품으라고 하는 거니까. 교회란 기본적으로 가족 관계지 법적 관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가족들 간은 다른 일을 처리하는 방법이 기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걸 세상 사람들이 처리하듯 그렇게 처리할 수는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 아래 문제를 이렇게 재판까지 끌고 나간다는 것은 이미 사랑을 잃었다는 것이고 이미 사탄의 미혹에 걸려서 넘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게 뭐 무슨 실익이 있냐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건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말아라.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말아라. 차라리 속아주고 말아라. 속는 것이 낫지 않냐. 차라리 속아라. 여러분 부모가 자식 사람 만드는 게 뭐예요? 평생 속아준 겁니다. 저도 부모 많이 속였어요. 등록금 두 번 받기도 하고 장학금 받고도 뭐 안 받다 그러고 차라리 속아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속아줍니다. 차라리 손해보라는 거예요. 네가 개인적으로 손해보는 게 교회가 손해보지 않는 길이에요. 왜 여러분들 교회 다니다가 좀 억울한 일이 없겠어요? 불편한 일이 없겠어요? 왜 참아야 됩니까? 내가 성질 한번 부리면은 교회가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래. 공동체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성숙한 사람은 교회에 피해를 안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차라리 불이 좀 당하면 뭐 그 아 네가 그런다고 무슨 뭐 얼굴에 상처가 나냐 뭐 가시 면류관을 써서 피가 나냐 뭐 채찍을 맞아서 등들이 껍질이 까졌냐 뭐 그만한 불명예 그까지 불명예 하나 못 견디다면 무슨 그 그리스도인이냐 그런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39절 42절 이거 그냥 성경만 읽고 넘어갈 겁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 반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거 그냥 읽고 계속 넘어갈 거 열 번 20번이고 읽는 거로 끝날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이걸 살려고 애를 쓸 겁니까? 그렇게 안 살려면 이거 뭐하러 그렇게 읽습니까? 그리고 산상순의 가르침이 이런 거란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안 사니까 교회는 이 세상에 뭐 아무런 구별된 기준이 없어지고 만 것이죠. 예. 그건 뭐 불의를 행하건 뭘 하건 좀 소화주고 당해주라는데 우리가 못 참잖아요. 근데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불의를 행하고 속여서는 안 되지만 그 지금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 자도 우리의 형제들이에요. 문제는 형제들이라는 데 문제가 있어요. 아무리 미워도 또 가족은 가족 아닙니까? 뭐 지금은 형제 분쟁이 워낙 많아서 뭐 이런 설교 해봐야 씨알도 잘 안 맥힐 거예요. 예. 집에 유산 좀 있고 안 다투는 형제가 있어야 뭐 설교를 할 텐데 잘 싸워라, 변호사 잘 구해라, 처음부터 큰돈 써라, 이게 차라리 여러분들 귀에 들어오지 속아라, 뺏겨라. 그렇게 안 할 거면서 여기 왜 앉아있냐 말이야. 우리가 이렇게 아무리 설교도 그렇게 안 살 건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더라, 야, 문 좀 닫아라 그럴 거예요. 그렇게 안 살 건데 뭐, 매주 모이기는 뭐하러 모여서 매주 뭐하러 너도 그렇게 안 살면서 설교는 왜 하고 그렇게 안 듣는 성도들한테 매일 설교하면 뭐하냐 그런 소리 안 하겠어요? 이거 하기가 여러분 힘으로 됩니까? 안 됩니다. 이게 인간의 힘으로. 그래서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터인데 보혜사 성령이 오면 비로소 네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기억이 될 거다. 이거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달아야 다른 죄인들한테 눈이 머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달아야 남의 눈에 티를 문제 삼지 않는단 말입니다. 내 눈에 들보가 안 보이니까 남의 눈에 티를 가지고 문제를 삼는 거지 내 눈에 들보가 보이는 사람이 남의 눈에 티를 가지고 시비합니까? 교회 시비가 뭐예요 다? 남의 눈에 티에 대한 얘기 아닙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야 말이죠. 그리고 너희들 형제다. 아무리 못나도 형제고 아무리 속을 쓰게도 형제다. 형제는 대하는 태도가 달라야죠. 말라기서 2장 10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이거 언약을 파괴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문제를 가지고 나가면 사랑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미혹되었을 뿐만 아니라 언약을 파괴한 결과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지위, 언약 관계 자체가 깨지는 걸 가져온다는 겁니다. 무서운 얘기죠. 참. 그래서 지금 9절부터 10절까지 바울은 이번 기회에 좀 이 문제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단순히 지금 이 재판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재판하는 문제 이것만 문제 삼을 일이 아니라 교회가 여기까지 이른 데에는 여전히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삶이 달라지지 않은 모습들이 기본적으로 깔려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 바울 사도가 그 문제를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뭐 나뭇잎이 하나 떨어져도 가을이 온 걸 알고 바람이 한번 불어도 봄이 온 걸 알듯이 이 교회 문제를 가지고 이미 밖으로 나갔다 재판이 시작됐다는 것은 교회가 이거 이미 본질을 잃어버렸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 구원받았다고 하나 구원은 살아내지 못하고 삶으로 증언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의 배경이 짙게 깔려있기 때문에 한번 차제에 이 문제를 다시 짚고 넘어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9절 10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가늠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에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나라 유업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도저히 유업을 못 받으니까 뭐 소용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교회 안에서라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실수는 할 수 있어요. 이걸 뭐 상습적으로 하겠다고 교회에 슬그머니 들어온 이단이라든지 교회를 아주 깨자고 작심하고 하는 그런 반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일들은 과거에 행하다가 사실은 그리스도에 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회개하면 돌이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3절입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는 용서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당한 일을 보더라도 용서할 수 있는 준비는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거, 심지어 이런 거라고 할지라도, 심지어 탐색하고 남색하는 동성연애자라고 할지라도, 동성애자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용납하고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동성애가 옳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죄나 거짓말하는 죄나 바람 피우는 죄나 똑같이 이기 때문에 그 죄를 받아주듯이 우리는 그 죄인들을 받아줄 마음의 준비는 되어 있어야 된다 이것이죠. 그걸 우리가 절대로 죄가 아니라고 말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무슨 동성애하는 죄인들이 우리가 뭐 다른 어떤 죄인들보다도 더 지독하게 나쁜 죄인이라서 우리는 못 봤는데 이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용납할 준비가 됐다면, 이런 죄들에 대해서 용납하는 것이 교회 방식이라면은, 철저한 회개가 있고 돌이킴이 있다면은, 그러면 여러분 분쟁은 사그라든단 말이죠. 사실은 그리스도 믿는 자들 간의 가장 분쟁의 모범적인 사례는 사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용서한 거예요. 그 녀석이 어디다 대고 삼촌인데, 어떤 삼촌인데 아저씨인데 말이죠. 말이 됩니까? 볼기짝을 맞아도 한참 맞아야 될 놈인데 어떻게 해결합니까? 창세기 13장 8절 9절에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너는 좌하리라.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렇게 문제가 해결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속을 새긴 롯을 또 이게 뭐 나중에 그게 전쟁이 나가지고 다 잡혀갔을 때, 아유 그 자식이 그렇게 말썽을 부리더니 갔구나. 그 아니라 그걸 찾아가지고 와서 말이 다 돌려주고 말이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 아닙니까? 믿음의 조상도 그냥 됩니까? 언약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많이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것도 내가 용서 못할 일이 없을 만큼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걸 기억하기 때문에 분노에서 풀려나는 것이고 화해와 화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11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한 번 더 지금 바울이 쐐기를 박는 것입니다. 너희들 과거에 다 이런 일을 한 거 다 알아. 헬라 세계에서는 여전히 이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BC와 AD가 확연히 나누어지듯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강이요 더 이상 되돌아갈 수 없는 바다이듯이 그걸 건넜으면, 그래서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씻김을 받았고 성령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그래서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면, 그러면 예전처럼 세상처럼 일반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나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면, 성령으로 새롭게 하심을 받았다면, 거듭났다면, 분명하게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았다면, 그러면 우리는 세상의 방식으로는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문제를 일으키지도 않지만 세상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더 이상 여러분 태양을 봤는데 무슨 촛불을 봤다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마찬가지란 말이죠. 한번 이 우지구 밖에만 갔다 와도 사람이 달라집니다. 비행사들이 우주 비행사들이 이게 한번 나갔다가 우주 공간 밖으로 나갔다가 거기서 지구를 한번 보고 온 사람들은 대부분 다 신을 만났다고 증언해요. 이렇게 아름다운 별이 그냥 있을 수 없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별 안에서 보니 별을 보니까 거기는
뭐 국경도 없고 경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인간들끼리 저렇게 싸우는 게 이게 말이 되냐, 그런 생각들을 갖고 다 믿음으로 귀의하는 거예요. 원래 그리스도인들이었던 사람은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은혜를 받고 돌아오는 거고, 믿음이 전혀 없던 사람들도 한 번 이 지구 밖에 잠깐 나갔다가 돌아와도 그런 생각을 간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건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았다면 이 세상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는 것이고, 어느 것도 하나 예사롭지 않게 보게 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전혀 새로운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면은 갈등이건 분쟁이건 이런 것들도 전혀 다르게 대응을 하는 것이죠. 그건 여러분들이 마치 이제 더욱 성숙해졌기 때문에 미숙한 것에 대한 인내나 이런 것들이 하나도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숙한 사람을 보면 아이 뭐 귀엽네, 어떤 사람 나보고도 귀엽다 그러더만, 아니 젊은 사람이 나보고 아이 뭐 저쪽 인사하는데 목사님 귀여워요, 그건 좀 심하죠. 그러나 어쨌건 뭐 아 그냥 감사하게 받아들이면 뭐 야 아직도 나는 귀엽구나. 아름다운 동행해 보면 더 귀여울 텐데.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그렇게 달라졌으니 이게 지금 쐐기를 방어. 야 그러니 제발 너희들이 씻음과 거룩함과 새롭게 함으로 성령 세례 받아서 정말 리얼 크리스천이 되었다면 반 그리스도인들처럼은 살지 말아라,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12절 이하는 다시 지금 이 음란의 문제로 돌아가요. 그래서 오늘 뭐 짧게 이걸 같이 이렇게 지나고 가고 말겠습니다. 자, 12절에서 14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이게 그 당시에 이제 고린도 시에 이게 이제 뭐 고린도 교회 구호와 같아요. 모든 것이 가하다. 모든 것이 우리가 구원받았고 영적인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는 우리가 거칠 것이 없다. 이른바 자유주의자들이죠. 이른바 쾌락주의자들이죠. 그래서 헬라의 이원론적 세계관이 교회에 침투한 겁니다. 영이 구원받았으니 우리의 몸은 어떻게 사용하든 괜찮다. 몸에 뭘 채우든지 몸으로 뭘 하든지 그건 이제 작은 일이다. 그런 거 신경 쓰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데 바울이 두 가지 못을 박습니다. 자, 그래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좋다. 그러나 모든 것이 가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내게 유익한 것은 아니다. 그렇죠? 맞는 말이죠. 또 하나는 모든 것이 가하다 좋다. 그러나 모든 것이 가하다고 해서 내가 그 가하다는 것에 얽매이지 않겠다. 자, 내 마음대로 자유다. 그러나 내 자유라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도 자유롭게 하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도 자유의 범주에 포함시키는데 그걸 우리는 방종과 자유를 오해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유는 프레임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축구라는 경기장이 있고 이게 축구라는 룰이 있기 때문에 공 하나 가지고 22명이 안 싸우고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야 공 하나 가지고 왜 22명이 싸우냐, 공 한 10개 더 가져와라, 그럼 아무데나 차면 어떠냐, 동서남북으로 마음껏 차라, 그러면 여러분 그건 자유가 아니라 그건 그냥 자기가 각자 공놀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란 룰이 있는 것이고 경기장이 있는 것이고 경기의 룰, 규칙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대부분은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만들어놔서 세상이 시끄러운 것이지. 그래서 지금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뭐 배는 음식을 위하여서는 하나님은 이것저것 다 폐하시리라. 그래?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몸이 음란을 위해 있지는 않다. 뭐 음식하고 배하고 이런 비유로 우리 몸이 함부로 음란해도 좋다는 그런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하나님이 값주어 샀기 때문에 하나님이 값을 치르고 속량하고 구속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라는 것이죠. 사실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여러분, 구원은 본질적으로 자유함입니다. 구원은 해방되는 거예요. 노예 신분에서 풀려난 겁니다. 죄와 사망의 노예에 있다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는 자유함을 받은 거예요. 그런 그 자유가 뭡니까? 다시 죄로 돌아갈 자유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스스로 기꺼이 우리가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그래야 형제와 이웃에게 스스로 서로에게 복종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런 걸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가라. 그 자유를 가지고 네가 죄짓고 마음대로 죄짓고 또 그 마음대로 지은 죄를 덮느라고 숨기느라고 그렇게 고생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라. 하나님의 뜻을 마음껏 펼쳐나가기에도 시간이 부족한 세상인데 뭐 그것 말고 딴 거 뭐 그렇게 할 게 있냐는 것이죠. 그거 하기에도 자유를 다 사용하기도 벅찹니다. 15절 16절 17절입니다. 시작.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례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장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렀으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래서 뭐 배를 위해서 뭐 몸이 있고 몸은 배를 위해서 있고 뭐 이런 소리 하고 하는 게 마음대로 몸을 써도 좋고 뭐 몸이란 쾌락을 위해 존재하는 거지 뭐 이 몸 가지고 뭘 하겠냐고 말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몸, 그 몸은 그리스도와 지체가 되었고 그리스도께서 값주어 사셔서 속량하신 까닭은 그 몸도 부활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그분이 삭슬 치른 것이고 몸이 함께 부활할 몸이라면 그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와 연합한 부활이 사실이라면은 그 몸이 네 몸이냐? 내 하나만의 몸이냐? 그런 거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지만은 개인으로서 구원받은 사람도 또한 그 몸은 개인의 것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1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 몸을 값주어 사신 이유는 이 몸도 마치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엘리야와 그 모세를 함께 보시면서 눈으로 볼 수 없는 밝은 빛의 그 형체를 보여주셨듯이 그런 몸으로 우리를 부활케 하기 위하여 그런 몸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그분께서 우리 그런 영광된 존재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 존재로 변화시킬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몸을 어떻게 함부로 쓰겠습니까? 여러분 새 옷 한 벌 해입으면 그 아침에 입고 나가면 하루 종일 그 옷에 뭘 안 묻히려고 애를 쓰잖아요. 몸이 이 옷이 새 옷이니까. 몸이 새 몸이 되었으면 그 새 몸에 아무거나 집어넣겠으며 그 몸을 함부로 하겠습니까? 그 몸을 그리스도께서 값주어 샀는데 그 몸을 다시 창녀한 데 가서 창녀와 몸을 합한다?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교회 다니면서 좀 바람 피운다, 뭐 좀 음란한다. 여러분, 그건 일반 죄보다도 더 큰 죄로 봐요. 칼빈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죄들은 몸에 영향을 그렇게 덜 주는 거 아니에요. 몸 밖에 있는 죄들이 대부분이고 몸에 그런 지대한 영향을 주지 않지만 음란의 죄는 자기 몸에 마치 때를 영원한 때를 남기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세상이 지금 그걸 아무리 가볍게 여기고 아무리 그걸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고 해서 우리가 그 기준에 말려 들어갔다가는 여러분 정말 구원과는 상관없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탈락이죠. 뭐 본인은 뭐 실컷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살지만 실제로는 뭐 전혀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탈락자의 대열에 들어가고 마는 것이죠. 더 잘하려고 애쓸 거 없습니다. 더 잘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구원을 지켜내는 것,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은 대단한 결단과 의지가 필요한 일이란 말이죠. 근데 그게 어렵냐 이 말입니다. 사랑하면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믿음이 커지면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소망이 이 땅의 희망보다 크면 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주와 합하는 한 영의 사람이에요. 예. 또 그분이 우리를 성전 삼으셨습니다. 이건 뭐 정말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기절하고 졸도해도 그냥 마땅한 일이에요. 이걸 그렇게 함부로 살았던 이 몸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해서 그분이 우리와 성전 삼으셨다? 이런 발상은 여러분 어떤 세상의 종교도 감히 이게 상상조차 못할 일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18절, 19절, 20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몸으로 산 재물이 되라는 것이죠. 로마서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근데 음행을 피하라고 되어 있어요. 피하라. 이거 정확한 뜻은 도망가라는 뜻이에요. 소극적으로 슬그머니 꽁무니를 빼라는 게 아니라 도망을 치라는 거예요. 도망을 치라는 거예요. 음행을 보거든 그건 막 그냥 도망가라 도망가라. 비겁하다 소리 들어도 괜찮다. 요셉이 뭐 이건 막 그냥 보디발의 아내가 그냥 유혹을 할 때 말이죠. 뭐 옷이 찢어지건 옷을 벗기건 그냥 도망 그런 건 아무리 도망가도 괜찮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10장 14절에 보면은 거기도 도망가라고 있어요. 10장 14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우상 숭배의 자리도 도망을 가라는 거예요. 그런 자리 가지 말라는 겁니다. 네.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는 거예요. 우상이 되었다면은 도망을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휴, 비트코인이 아무래도 우상 같아요. 그럼 도망을 가야 돼. 아, 돈이 되는데 그럼 큰일 나요. 그러니까 이게 이 피하라고 도망가라고 하는 거는 이게 그 당시에 말 우상 숭배나 음행이나 이게 마치 1부 순서, 2부 순서와 같아. 신전에 그냥 그 초청을 해서 누가 뭐 아폴로 신전에 오늘 가서 좀 오늘 좀 제사 좀 드리지 그래. 그게 갔다가는 1부 순서, 2부 순서가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빨리 도망 안 가면은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게 돼요. 그게 뭐 우리 뭐 술집 가는 거나 마찬가지죠. 네. 누가 뭐 일본에 뭐 초대를 받아 갔는데 일본에서 서프라이즈를 한다고 여섯 명인가 뭐 갔는데 아니 술 먹다가 갑자기 그냥 훌렁 벗은 여자들이 여섯 명 나오는 거예요. 그중에 하나 그리스는 있었던 뭐예요. 괌을 지르고 술집으로 빠져나가는 바람에 제가 미쳤나 그래서 완전히 판이 다 깨진 거죠. 그래서 다시는 그 회사 가도 그런 대접이 없어졌대요. 그래서 갈 때마다 원망을 받았대. 너 때문에 말이야 기회를 놓쳤다는데. 근데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어야 내 말이에요. 웃지만 마시고, 아유 그런 거 있으면 한번 가봐. 오히려 귀가 솔깃해가지고 그래요? 저는 늦게 믿은 사람들의 이제 돌탕이라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모태 신앙인들은 그게 약해. 자꾸 들으면 그게 아우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 세계가 있어요? 너무 관심 가지 관심 끄세요. 끄시고 그러면 아예 그냥 관심을 갖지 마시고. 예? 그래야 여러분들 정말 로마서 3장 24절 읽고 정리하시겠습니다. 예. 시작. 저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 이건 정말 여러분 값없이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거예요. 값없이 무엇 더 필요로 하십니까? 뭐 얼마나 갈라디아서 4장 4절입니다. 4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부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딸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에 걸맞는 삶을 날마다 믿음으로 증언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그 사실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고귀해서 다른 어떤 것들도 하찮아 보여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진리의 눈을 떴다, 믿음의 눈을 떴다, 성령 세례받았다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점점 시시해지는 겁니다. 하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 싸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시죠?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그렇게 살다가 여기 와서 대표기도 할 때 죄만 짓고 왔습니다. 그런 기도 절대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안 기뻐한단 말이에요. 죄와 싸우다가 피 흘리고 왔습니다. 그러면 그래 고생했다 뭐 그럴지 모르겠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한 주간 믿음을 결단하는 기도를 잠깐 드리고 이 자리를 떠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 중심에 삽니다.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는지 주님 잘 아십니다. 얼마나 우리가 연약한지도 아십니다. 얼마나 우리가 자주 넘어지는지도 아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라. 내가 값주어 샀다는 것 기억하라. 내가 너를 성전 삼았다는 것 기억하라. 내가 내 안에 있으니 내가 곧 교회다, 내가 곧 성전이다 하는 이 말 한마디 우리가 기억한다면은 우리가 어디 가서든지 성전을 허물어뜨리는 일을 하지 않을 것이고 성전을 허물고 성전을 훼파하는 일을 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지고 솔로몬 성전도 무너졌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이 성전 무너지지 않는 교회,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야 우리가 그 거룩한 성전됨을 지킬 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갈등과 다툼이 있더라도 교회답게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다운 방식으로 그런 문제를 잘 처리해 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셔서 은혜로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고 은혜로 이 모든 문제 감싸 안게 하셔서 하나님,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교회가 어떻게 존재하는 것인지를 세상이 보아서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교회됨을 진정으로 지킬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